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부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발사의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VOA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네바다호가 15일 괌에 도착했다고 발사했습니다. 네바다호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0기와 수십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전략 무기 운반 3축 체계 중 하나로 꼽히며 핵전쟁에 돌입할 경우 2차 핵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생존성이 높은 운반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평균 77일 잠수한 뒤 한 달가량 기항지에서 정비와 보급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괌에 들른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1980년대 이후 방문을 공식 발표한 것은 두 번째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도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보유량은 총 14대로 관련 움직임은 주로 기밀로 취급돼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네바다호가 괌기지에 전박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CNN 방송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공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과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일본 국회 개회식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번영의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펜타쿠 열도를 포함해 동중국해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대응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심각한 도전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현실화하기 위해 호주, 인도를 포함한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당시 양국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자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가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이 무서운 전파력에 최소한의 방역수단인 마스크를 쓰는 중요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문양과 색의 천으로 만든 이 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확진 상황 속에 천 마스크로는 부족하다, 기능성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마스크는 N95가 쓰여있는 의료용 마스크입니다. 중국에서는 KN95, 한국 제품으로는 KF94 마스크 수준의 기능인데요. 정전기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유출입을 막아주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장에 $80 정도로 비싸진 이 N95 마스크 가격입니다. 아마존 등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점이나 대형 매장에서는 중국산 KN95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은 싸지만 기능이 없거나 또 떨어지는 가짜인 경우가 많아서 마스크를 살 때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 질병통제센터 CDC는 N95 등 기능성 마스크의 예방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감염 위험이 큰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으로 써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만 쓰면 재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는 얼굴이 닿는 안쪽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코와 얼굴에 밀착됐는지 확인하고요. 쓰지 않을 때는 자동차 유리 쪽이나 건조하고 햇볕 잘 드는 곳에 걸어두고 마스크를 씻어서 다시 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다가 숨쉬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거나 화장품이 많이 묻었다면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더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공중 고개를 가르쳐주는 워싱턴 DC의 한 사설 학교를 찾아가 봤고요.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를 내는 핸드벨 연주자 나탈리아 퍼르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은 종일 맑겠지만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는 날씨입니다. 특히 시미주와 양강도는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요. 양강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입니다. 희산과 중강은 영하 27도, 평양이 영하 15도고요. 신의주 영하 13도, 함흥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장전, 원산 영하 9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최고 기온이 영하 13도, 희산 김영권 영하 11도, 중강 영하 9도입니다. 청진이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고 함흥은 0도, 장전 영하 1도, 원산 1도, 평양과 신의주는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개성 영하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 쪽은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해는 먼바다 쪽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5m로 오전에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8.1%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분기마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8.1% 성장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산업생산이 견조하게 상승해 소매 판매 부문의 부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가 8.4% 그리고 로이터통신은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6% 이상 상승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국내 총생산 GDP 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성장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같은 기관과 비교해 4.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인 3.6%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4분기 성장은 지난해 12월 4.3% 성장한 산업생산에 힘입었습니다. 이 기간 산업생산은 역시 로이터통신 전망치인 3.6%를 상회했습니다. 산업생산은 전달인 11월에도 3.8% 성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유생산은 알루미늄 석탄 생산과 더불어 지난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매판매는 예상에 못 미쳐 12월에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로이터통신 전망치는 3.7% 성장이었습니다. 중국의 11월 소매판매는 3.9% 성장한 바 있었습니다. 소매판매 1.7% 증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2월 소매판매 위축이 향후 중국 경제의 전망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8.3%로 최고점을 찍은 후 2분기 7.9%, 3분기 4.9% 등 계속 둔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성명을 내고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경제가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 삼중 압력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는 4.9% 상승해 전망치인 4.8%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2021년 부동산 투자는 4.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래 가장 둔화한 수치입니다. 도시 실업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6세부터 24세 사이 실업률은 훨씬 높은 14.3%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1년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대란과 부동산 침체, 부채 규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점 둔화했습니다. 먼저 국제 공급망 대란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사업체나 부동산 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봉쇄 같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12월 시안시를 완전 봉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월에도 몇몇 지역을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봉쇄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무관용 원칙을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에서 그나마 수출이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을 사실상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의 4분의 1 이상을 수출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1년 무역 흑자가 6,76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50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수출은 3조 3,60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한 차례씩 내린 바 있습니다. 또 17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 금리를 2.95%에서 2.85%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MLF는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추가로 금리를 내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더 완화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많은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자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보고서 서문에서 지난해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체제들의 민간 저항에 대한 억압이나 공격이 증가했지만 이는 그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권력 장악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자들이 내부 저항에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러시아나 니카라과 같은 곳에서 억압이 강화되거나 공공연하게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독재 체제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적 체제가 강해지고 민주주의가 쇠퇴했다는 말이 있는데 인권 측면에서는 지난 12개월이 독재자들에게 희망 있게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수백만 명이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려 함으로써 독재자들이 역풍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재자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 서문에서 로스 사무총장은 많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보다 자신들이 국민을 더 잘 보살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우선시하고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선거 제도를 조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인종혐오, 동성애 혐오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스 사무총장은 홍콩이나 수단, 우간다, 폴란드, 미얀마 등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분출된 지지가 사람들을 거리로 나가게 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목숨을 걸기도 했는데 많은 곳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들었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2월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해 민간 정권을 축출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기존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로스 사무총장은 두 신규 정권이 통치를 정상화하거나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 사무총장은 대중들의 저항 외에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연합도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파들이 협력해서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자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선거에서 패배시키기 위해 정치색이 다른 야당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접어두고 연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코에서는 야당들이 예상을 뒤엎고 연합체 구성에 성공하면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야당 연합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 그리고 터키에서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총리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야당이 연합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입속만 차리는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설득하려면 민주정부가 사회 문제들에 보다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로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로스 사무총장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민주적 지도자들은 국가 간의 관점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앙적인 상황을 피하는 데 필요한 굵직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문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제 정권들의 단점을 드러내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적 지도자들이 민주주의가 실제로 약속한 바를 이행하도록 국가 그리고 지구적 문제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11시간 만에 희생자 없이 진압됐습니다. 인질극의 용의자는 40대 영국인으로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여성과학자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콜리빌시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15일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괴한 한 명이 이날 오전 안식일 예배가 진행 중이던 콩그리게이션 베스 이스라엘 시나곡, 즉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유대교 성직자인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한 겁니다. 사건 당시 예배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과 줌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으며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질 억류 과정의 일부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첫 신고를 받은 후 특수기동대를 현장에 파견했으며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인질 중 한 명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인질 구출팀이 투입돼 남은 인질 3명이 석방됐으며 이 과정에서 인질극의 용의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9시 30분쯤 트위터를 통해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지사의 발표 전에 유대교 회당 쪽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영국 국적의 44세 남성 말리크 파이절 아크람 씨로 확인됐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FBI 댈러스 지부 책임자 매트 디사노 요원은 15일 밤 기자회견에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현지 용의자의 배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디사노 요원은 또한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이 이 인질극에 관여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용의자는 특별히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대인 공동체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며 사건 동기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인질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예배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가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여성과학자 아피아 시디키 씨의 석방을 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디키 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들을 살해하려고 기도한 혐의로 지난 2010년 징역 86년형을 선고받고 텍사스 포트워스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포트워스는 이번 인질극이 벌어진 콜리빌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출생한 시디키 씨는 지난 1991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공부하며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보스턴에서 살고 있다가 지난 2001년 9.12 테러가 발생한 후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한 테러 계획이 적힌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디키 씨가 미국에서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테러 단체들이 그간 시디키 씨의 석방을 요구해왔으며 시디키 씨 사례를 이용해 무장 요원들을 모집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IS는 시리아에서 납치한 미국인 언론인 제임스 폴리 씨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시디키 씨의 석방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결국 폴리시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마이클 쿠글먼 연구원은 트위터에 시디키 씨는 미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시디키 씨를 무고한 희생자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디키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시디키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용의자가 누구든 시디키 씨와 그녀의 가족은 용의자의 행동을 규탄한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유대교 회당 인질극의 용의자가 영국인 남성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국도 미국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16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 유대교 공동체와 텍사스 인질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이번 사건은 테러 행위이자 반유대주의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증오를 퍼뜨리는 자들에게 맞서 우리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과 함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 당국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인질 사건과 관련해 사우스 맨체스터에서 10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들이 현재 구금돼 신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BC 방송은 경찰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체포된 10대 2명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 아크람 씨의 아들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2명에 대한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필라델피아의 한 구호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용의자가 길거리에서 총기를 샀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크람이 2주 전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는데 아크람 씨가 공식 총기 석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질사건 이후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유대교 회당 인근에 경찰 배치를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그 누구든 증오를 퍼뜨리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극단주의에 맞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상업용 대형 화물 트럭의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는 운전자 연령대가 시범적으로 확대됩니다. 주 경계를 넘어서 장거리 화물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1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수송안전청은 14일 발표해서 상업용 대형 화물 트럭의 장거리 운행 가능 연령대를 현행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화물트럭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발급주를 벗어나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21세 이상만 가능한데 이번에 시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령대가 확대된 겁니다. 연방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한 데 따른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겁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 ATA는 2021년 10월 기준 8만 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건의는 앞서 지난 2020년 9월 처음 나왔습니다. 화물 트럭 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연방자동차수송안전청이 운전기사의 연령대를 확대해 시범 운영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겁니다. 다만 당시에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미 의회에서 2021년 11월 기반시설 투자 일자리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에 운전자 연령대 확대 방안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시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는데 이번 발표는 이 법안 내용에 따른 겁니다. 이번 시험 프로그램 참여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전기사의 운전 기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운전 중 위반 행위 또는 교통사고나 과징금, 벌금 부과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가 금지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견습 운전기사 신분으로 운송업체로부터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공식적인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견습 운전기사는 각각 120시간 그리고 280시간의 두 가지 시험 운전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 기간에는 경험이 풍부한 운전기사가 동승해 이들의 운전을 보조하게 됩니다. 동승하는 운전기사는 26세 이상으로 주간 장거리 상업 차량 운전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화물트럭에는 특수 장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해당 화물트럭에는 충돌 완화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전방 동영상 카메라가 갖춰져야 하며 운행 속도에도 제한이 있어서 시속 65마일, 약 105km 이상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는 월 단위로 견습 운전기사의 운전기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전거리, 운전시간, 휴식시간 등 운전활동자료, 그리고 사고나 교통법 위반 등 안전결과 등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험 프로그램에는 한 번에 3,000명 이상의 견습 운전기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최대 3년으로 운송업체는 이 기간 이들이 21세 이상 운전사보다 안전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입법화하게 됩니다. 한편 10대 운전기사의 화물트럭 운전이 위험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안전 옹호회의 피터 커독 자문의원이 대표적으로 커독 의원은 통상 젊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은 높은 연령대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 1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거리 운행 프로그램 운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트럭 운송협회의 닉 길 부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400시간의 훈련 등 엄격한 안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승엽 기자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공중고개라고 하면 서커스 공연을 떠올리게 됩니다.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해 하늘을 나는 공중고개. 가슴을 졸이며 볼 수 있는 멋진 묘기이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워싱턴 DC에는 바로 이 공중고개를 가르쳐주는 사설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는 공중고개 학교. 워싱턴 DC의 한 체육관. 이곳엔 트레피즈라고 하는 공중 그네타기를 하는 사람, 트램펄린이라고 하는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 회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 웹이라고 해서 줄을 타고 올라 각종 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중고개를 배울 수 있는 이곳은 워싱턴의 유일한 트레피즈 스쿨, 즉 공중고개 학교입니다. 이곳엔 운동 경력이나 운동 수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합니다.
In DC, we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doing circus recreationally. They're not necessarily.
워싱턴 공중고개 학교 강사인 제나 쿠안 씨는 워싱턴 DC엔 재미로 서커스를 배우는 사람이 꽤 많다며 꼭 전문적인 고개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재미로 오지만 배움의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Circus and aerial arts, trampoline, flying trapeze, all of it is about learning something new and finding joy.
서커스와 트램펄린, 공중 그네 등 이런 각종 공중 고개는 사실 흔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 사람들을 공중 고개 학교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학교의 최연소 수강생은 6살에 불과하고요. 최연장자는 80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어 어떻게 공중고개를 하나 싶지만 이 공중고개 학교에서는 노인들이 공중근해를 타고 날아다니는 게 흔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Someone might say, come to class and say, oh, I could never do that. I could never hang from my knees on the trapeze. I could never do a backflip. I've never done one in my life.
어떤 사람들은 처음 와선 이건 절대 못할 거예요. 이런 건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요? 뒤로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하다 보면 각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걸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중고개는 또 특별한 준비 단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체육관이나 운동시설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어도 막상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Well, far from staying fit, staying busy, staying active and engaged and entertained.
이 학교 강사인 알렉스 레이스 씨는 체력관리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락을 위한 것 외에도 공중고개를 하면 인생의 새로운 영역에서의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요. 강사의 지도를 잘 듣고 따라오면 눈과 손을 동시에 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은 운전이나 춤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워싱턴 공중고개 학교는 특히 1년여 전부터 우리 도시를 위한 봉사라는 비영리 단체와 협업해오고 있는데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이 단체를 통해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짜로 공중고개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인 조이 버스 씨는 딸 졸리아, 아들 조사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중고개 학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This class taught me about body control, balance and
조사이어 군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균형을 잡고 근육을 쓰는 법을 배웠다고 했고요.
I learned how to go up in the air. I can jump higher on the trampoline.
졸리아 양은 어떻게 하늘로 날아오르는지를 배웠다며 무엇보다 이제 트램펄린에서 높이 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는데요. 트램펄린에서 점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코안 씨는 워싱턴 공중고개 학교가 지역 자선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공중고개를 배우기 원한다면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종소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멜로디, 벨 연주. 음악 공연에서 우리가 접하는 악기는 한정돼 있지만 사실 음역이 다른 소리만 낼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악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연주, 무슨 악기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소리가 너무나 청아하고 예쁘지요? 이 악기는 바로 벨 또는 핸드벨이라고도 하는 종입니다. 이 손잡이가 달린 종 여러 개를 흔들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연주자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나탈리아 퍼루즈 씨입니다.
Bells are magical to me. The shape is like a dress.
벨 연주는 마치 요술과 같다고 말하는 퍼루즈 씨.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이 생긴 종의 겉모양도 신비롭다며 이 종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더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퍼루즈 씨가 지금까지 모은 종의 개수는 약 700개에 달하는데요. 퍼루즈 씨는 벨 연주로 음악 관련 수상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리 공연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늘 즐긴다고 하네요.
Elephant bell. Bicycle bells. The whole story started from these bells.
인도에서 기원한 코끼리 종부터 자전거에 다는 종까지 다 갖고 있다는 퍼루즈 씨. 처음 종 수집을 하게 된 건 오스트리아의 한 기념품 가게였다고 합니다. 원래 무용수였던 퍼루즈 씨는 유명 무용단에서 활동하며 평생 무용을 하며 살 것으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춤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당한 교통사고는 허루주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몸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고 전문 무용수의 삶은 더는 꿈꿀 수 없게 됐는데요. 허루주 씨의 부모님은 의기소침해 있던 딸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오스트리아 여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While in Austria, we were driving and through the open windows of the cars, I could hear the sound of bells.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차창 밖에서 종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의 목에 걸린 종소리였죠. 허루주 씨는 소의 목에 걸린 종소리의 음역이 각기 다른 걸 알게 됐고 아버지께 장난처럼 한 옥타브 소리가 나는 종을 다 모아서 연주해보면 재밌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허루주 씨는 실제로 소의 목에 거는 종을 샀고 종으로 하는 벨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오래된 책들과 사진들을 보며 또 상상력을 동원해 독학으로 벨 연주를 익혔다고 합니다. 사실 카우벨, 이 소의 목에 거는 종으로 하는 연주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연주자는 약 2.5m 길이의 탁자 위에 수십 개의 다른 소리를 내는 종을 눕혀놓고 쉬지 않고 그 종을 들어 올려 소리를 내면서 멜로디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허루주 씨는 연주를 위해 특별한 안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허루주 씨는 뉴욕에서 유일하게 독주가 가능한 솔로 벨 연주자라고 하네요.
Ernest Hemingway wrote,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허루주 씨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종은 당신을 위해 울린다라고 말했다며 본인 생각엔 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울리고 있고 누구도 그 종소리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별개 단어들과 다른 의미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복합 명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took this shirt to the dry cleaners.
No,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got a haircut.
Well, I treated myself to ice cream just before I got here. That's how excited I am.
Sometimes I just don't understand you.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took this shirt to the dry cleaners.
오늘 강좌에 대해 너무 신이 나서 이 셔츠를 드라이 클리닝 맡겼어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